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영화 배우 중에요. 미 주류 사회에 알려진 유명 배우들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인 올해 나이 53살 남자 배우 대니얼 대 김 씨가요. 영화 배우 경력으로 이 백악관 내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일명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위원회 AANHPI 위원이 된 것인데요. 미국의 People, Axios, NBC 등 미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번에 백악관이 발표한 23명의 위원회는 미국 내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사회의 형평성과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 또 민간, 비영리 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방 프로그램에 더 많은 언어 옵션을 추가하고요. 이 동양인, 아시아인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수집된 데이터를 세분화하는 것도 우선순위라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팬데믹 관련 아시아인 그룹 간의 큰 부의 격차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했다는 배경도 있네요. 또 아시아 혐오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방 보조금을 통해서 해당 주민사회의 역할을 구축하는 방법, 또 소규모 사업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성과 성소수자들과의 소통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책임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임명된 23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요.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대니얼 대 김 씨는 어떻게 소개됐나 볼까요? 자, 대니얼 대 김은 배우이자 감독이고 프로듀서로 TV 드라마 로스트 그리고 The Hot Zone, Anthrax에서의 정규 시리즈 역할 외에도 링컨 센터의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인 왕과 나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배우로서의 활동 외에도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ABC에서 방영 중인 The Good Doctor가 있는데 최근에는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에 합류하여 자문위원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다음으로 아바타, The Last Airbender의 실사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는데 현재 가족과 하와이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계셨습니다. 이 대니얼 대 김 씨는 백악관 소개처럼요. 아시아 내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인데요. 이 마라톤 선수였던 여동생이 지난 2015년 인종 혐오 범죄자의 공격으로 차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이후에 이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이력의 아시안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가운데는 케빈 김 변호사와 미디어 업계 종사자 세라 민 씨 등 다른 한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또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말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슈퍼 면역. 미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명 돌파 감염 환자의 혈액 샘플에서 항체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2주에 생성된 항체보다 1000%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 북서부 오레곤주에 있는 오레곤 건강과학대학 연구의 일환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모든 대학 직원 52명의 혈액 샘플을 수집했는데 총 26명이 백신 접종 후 가벼운 돌파 감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0명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와 관련이 있고 9명은 비델타 변이, 7명은 알려지지 않은 변이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보다 더 나은 면역 반응은 없을 거라고 연구팀의 분자미생물학 면역학 조교수이자 선임 저자인 타사페 박사가 말했는데요. 타사페 박사는 이 백신은 심각한 질병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백신 접종 후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마다 새로운 변종에 대한 후속 노출에 대한 면역 반응이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코로나의 궁극적인 종식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요. 팬데믹의 끝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로 백신을 접종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아마도 상당히 건강하게 될 것으로 이는 미래의 변종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룹은 돌파 감염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을 측정하고 대조군에 대한 면역 반응과 비교했다고 대학은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항체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더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오미크론 변이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진 않았다고 밝혔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변이체로 인한 감염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사하게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의 한 방송에서 접종 완료 기준 변화 여부는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 미국이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정할지 논의 중이란 것을 보여줬는데요. 뉴욕시는 겨울철 코로나 급증과 오미크론 확산 대응으로 3차 접종자에게 $100를 준다고 발표했고 기한은 올해 말일 31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성년자 낙태권.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가 17세 미만의 임신한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뱃속에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합법적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낙태권을 확대키로 한 것인데요. 민주당 주도의 일리노이 주의회와 같은 당 소속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려 할 경우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기존 법을 이달 말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시카고 언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기존 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강간, 학대 피해를 본 미성년 임신부들에게 또 다른 벌이 될 뿐이었다며 생식권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1995년부터 17세 이하 청소년은 최소 48시간 이전에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알려야만 낙태가 허용됐습니다.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미성년자의 낙태를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리노이주는 해당 법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고지 의무만 있을 뿐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AP통신은 설명해 이미 낙태권 확대가 점쳐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모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낙태는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고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리노이주의 이번 조치가 미 중서부 전역의 미성년 여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안소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예,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고에너지와 고체연료 모터 등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보고서 작성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군사 전문가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산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건연구원은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최근 아태 핵 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WMD 핵탄도미사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대량살상 무기와 핵탄두미사일 역량을 다뤘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재래식 동력 잠수함을 3개의 발사관을 가진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있고 2022년에는 실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중거리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호 시험 발사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실전 배치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한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 같은 배치가 이미 완료됐거나 개발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다고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탄도탄과 중거리 탄도탄은 이미 배치 완료했고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20일 국방과학원이 전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5년 전 첫 SLBM 발사를 진행한 824 영웅함에서 쏘아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에는 열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을 발사했고요. 30일에는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매우 다양한 미사일 무기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처음에는 옛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집트에서 입수해서 이를 모방했고 주한미군과 한국의 대응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파키스탄에 이런 종류의 미사일이 유통되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이를 제조하는 공장도 건설했고요. 또 미사일 기술을 확장하고 판매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란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는 우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중앙정보국이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난을 자인했고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평가한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아, 내용 계속해서 볼까요?
미국 중앙정보국은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 보고서에서 이 북한 부분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이 기간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공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1년 현재 북한에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CIA 팩트북도 북한의 영내 도발적 군사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북한이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장비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도발적 행동으로 꼽았습니다. CIA는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면서 과도한 군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CIA는 북한의 국방 예산이 전체 국내 총 생산의 20%에서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 북한의 경제적 상황도 언급이 됐습니까?
CIA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지만 자력갱생정책의 유지를 공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난 2016년 수립한 경제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CIA 팩트북은 북한이 2002년부터 준민간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산업자본 재고는 수년간의 투자 부족, 예비 부품 부족, 또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 불능 상태고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으로 정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고 이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 밖에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이 밖에 CIA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했고요. 인구 대다수가 식량을 적게 섭취하고 또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제약,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민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은 11%에 그쳤다고 CIA 평가했습니다. 이어 운항에 등록된 북한 여객기는 2020년 기준으로 4대였고 또 상업용 선박은 올해 기준 총 264척으로 벌크선 8척, 컨테이너선 5척, 일반 화물선 189척, 유조선 33척, 기타 29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정규 병력 규모도 소개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총 110만에서 130만 명으로 육군은 95만에서 100만, 공군은 11만에서 12만, 해군 6만, 전략군 1만 명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올해 기준 평균 71.6세로 세계에서 162위로 평가됐고요. 영아 사망률은 올해 기준으로 1,000명당 22.42명으로 세계에서 76번째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갱신한 미한관계보고서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이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에 맞춰 동맹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작업을 동맹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쟁 시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 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한 양측은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향상 등 한국이 전작권을 맡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조건과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미래 연합군 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전작권 행사 능력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주한미군 기지의 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땅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한 양국의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 북한은 두 나라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 충돌 방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 필수적인 북한과의 관여를 촉진해왔다고 밝혔는데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한국이 남북협력 활동을 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한 북한이 2019년 초부터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도움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미북 또 남북 외교의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제적인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북중관계에 따른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의회 조사국은 한국의 역내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자본과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 때문에 북중관계를 주시하면서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쿼드가 이 반중국 프레임을 피한다면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민감한 일제의 강점기 역사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험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무역, 안보, 경제 관련 논쟁을 수반한 일련의 행동과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책 공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죠.
다음은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전쟁 국군 포로가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CBS 분쟁 전문 종군 기자 홀리 윌리엄스 씨를 오종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2021년 4월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시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남성 지배적인 언론 문화에서 예외적으로 꼽히는 방송사가 미국의 CBS입니다. 보도 부문 사장도 여성이고 뉴스센터 보직 간부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CBS 선임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홀리 윌리엄스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My name is Holly Williams and I'm a correspondent for CBS News based in London.
네, 제 이름은 홀리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미국 CBS 방송 소속 기자고요. 여러 방송사를 거쳐 2012년에 국제문제 선임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특파원을 한 뒤 런던 특파원이 됐습니다.
종군 기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이라크 모술에 가서 미군의 IS 격퇴 작전을 전한 장면 때문입니다. CBS 종합뉴스 화면이 그 다음날 주요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획기적인 취재활동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이전에 여러 방송이 종군 기자를 보냈지만 보도용 화면은 안전한 곳에서 따로 찍고 전투 상황은 배경 처리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윌리엄스 기자는 직접 전투 현장에 들어갔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옵니까?
Look, it can be a really difficult job. It can be an upsetting job. I've looked into some dark places.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 제대로 일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환경에도 자주 처하고요. 위험하고 어두운 곳에도 가야 해요. 그런 곳에 가는 게 힘들다고 외면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 세상에 전할까요? 전쟁터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이에요. 현장 취재를 안 하면 군이나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수치나 통계만으로 뉴스를 다루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방송 전파를 타기 힘들어요. 그래서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 현장에도 갔었고 과거 미얀마 야당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 동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같은 것들도 다뤘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과 인물을 경험했는데 만일 윌리엄스 기자가 태어나기 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 취재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And for it to be about something that I thought was really important, which were
와, 엄청난 질문이네요. 현대적인 의미의 언론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뉴스를 기록한 문건은 16세기인가 17세기경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만큼 인류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뉴스였습니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알렉산더 대왕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통합한 대제국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알렉산더라는 남자 이름이 아직도 많을 정도로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런 큰 인물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보도활동 가운데 가장 아끼는 기사는 뭡니까?
You know, that's a really difficult one. There are a lot, but I would say that one of the recent stories that I'm most proud of is that I covered the bushfires in Australia.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좋아하는 기사가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 가서 세계로 상황을 타전했던 것입니다. 뉴스 시간에만 편승하기 아까워서 CBS 심층 보도 프로그램 60분, 60minutes에 특별 제작해 내보냈는데 시청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재방송까지 했습니다. 제가 호주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 기억이 깃든 곳이라 그곳 소식을 전하는 게 특별했습니다. 대학까지 마치고 미국으로 이주했거든요. 하버드대학교에서 니먼 펠로우십을 수료했고요. 영국 BBC 방송에서 일하면서 중국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또 CBS로 이직한 뒤에는 터키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요. 지금은 런던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미국과 대양주, 아시아, 유럽에서 골고루 살았던 셈이네요. 앞으로는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어요.
중국에서 12년을 지내는 동안 혹시 북한 쪽에 접근할 기회나 한국에 가본 적이 있었나요?
Yeah, I love Seoul. It's a great city.
유감스럽게도 북한에 접근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가본 적 있어요.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견줘도 손색없는 규모에 놀랐어요. 또 가보고 싶습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보다 깔끔한 인상을 받았고요. 초고속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기술 저변이 잘 갖춰진 도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보도활동을 하는 동안 여성이라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Never seen it as an obstacle at all.
여성이라는 점이 장애물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여성에게 적대적인 문화와 관습이 아직도 많아요. 중동이나 아시아의 특정 국가에서는 여성인 제가 기자로서 언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놀라는 눈길로 바라봅니다. 또 취재원이 성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성 혐오적 시각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소화하느냐. 기자 본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태도에 달렸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막상 취재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sometimes when you're a woman, people tend to underestimate you. And as a journalist, that's wonderful. You know, it's often wonderful if people underestimate you, especially if you're talking to a someone who's in a position of power.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취재원이 저를 여성이라고 얕잡아보고 과소평가하면 기자로서 엄청난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권력자들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대할 때 그런 일이 많아요. 긴장을 풀고 대하기 때문에 속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주요 국가 정상들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사실이에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의 경우 같은 여성이라 더 편하게 말해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사 내부에서는 어떤가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So if you look at CBS right now, you know the president of CBS News is a woman. Editorially, most I think I'm fairly sure a majority of our top editors are women.
네, 지금 CBS를 보면 보도부문 사장이 여성입니다. 또 기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지시를 내리는 에디터들의 과반이 여성이에요. 그런 것들만 봐도 양성 간의 균형이 잘 맞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요 언론기관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성 쪽에 쏠려 있었어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 방송계에서 여성의 힘이 약진하고 있어요. MBC나 ABC 같은 다른 공중파 방송사의 보도 부문에서도 여성 임원과 간부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BBC를 비롯한 외국 언론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환경입니다.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don't know that I could put a number on it, but American press freedom is obviously at the upper end of that scale. It's not to say that the American media is perfect. Of course it's not.
숫자를 하나 딱 집어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언론 자유도는 확연하게 10점에 가까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모두 완벽하고 언론 환경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죠. 더 나아지게 만들려지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와 비교할 때 미국의 매체들과 시청자, 독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You know, I know that a lot of people kind of mocked the Washington Post when it changed its, you know, when it created this slogan, democracy dies in darkness. People thought of it as being a sort of
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표어를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 죽는다로 바꿨을 때 미국 언론계에서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워싱턴 포스트가 내세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세요. 어둠 속에서 이미 민주주의가 죽은 나라가 많습니다. 언론 자유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미국과 서방에서 옳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지역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홀리 윌리엄스 CBS 런던 특파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36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허버트 후버는 1874년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대장장이였고요. 일거리를 찾아 여러 주를 계속 옮겨다녔습니다. 아버지는 허버트 후버가 6살이었을 때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허버트 후버는 9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난 허버트 후보는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고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했죠. 허버트 후보의 외삼촌은 토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부모를 잃은 허버트 후보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했고 수학에 대단한 능력을 보였어요. 스탠퍼드 대학 제1회 졸업생이 된 허버트 후보는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청년 허버트 후보는 광산 기술자로 취직했습니다. 그 뒤 몇 년 동안 허버트 후보는 외국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허버트 후보는 광산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1908년에 광산 자문회사를 세웠고 은광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죠. 광산 기술에 대해 책을 써서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허버트 후보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는데요. 광산 기사와 기업가로 성공을 이루고 마흔쯤에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고아 소년이 백만장자가 됐으니 허버트 후보는 자신의 가장 큰 꿈을 넘어 더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허버트 후보가 유럽에 머물며 사업가로 성공을 쌓아가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허버트 후보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당시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허버트 후버에게 외국에 나와 있는 미국인이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외에 있던 많은 미국인이 런던에 모여서 미국으로 귀국할 방법을 찾고 있을 때 허버트 후버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 여행자들이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허버트 후버는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허버트 후버는 전쟁으로 해상이 봉쇄돼서 식량을 들여올 수 없는 유럽 국가에 식량을 공급하는 일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일종의 대규모 국제 구호 활동을 펼쳤는데 어느새 허버트 후버는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로 유명해졌습니다. 허버트 후버는 난민구제위원회를 조직해서 매일 9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원했고 벨기에인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일부 프랑스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 중에 이런 일을 해낸 인물로서 허버트 후버는 국제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미국 식량국을 새로 설립했는데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를 초대 식량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식량국장, 식량 생산을 늘리면서 동시에 식량을 절약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허버트 후버는 유럽으로 파견돼 유럽 여러 나라의 전쟁 복구 노력을 돕고 굶주린 유럽인을 위해 식량 지원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허버트 후버는 이 사업도 훌륭하게 해내면서 유럽인과 미국인 모두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허버트 후버는 워런 하딩 대통령 행정부에 합류해 상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상무장관 시절 허버트 후버는 노동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요. 기업인들에게 하루 12시간인 철강업계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버트 후버는 상무장관 시절 미국 수로와 운항 개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후버 상무장관은 미국 상품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했고 수출을 늘리고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의 전쟁 복구와 식량 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허버트 후버는 미국의 상무장관 직무 역시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허버트 후버는 1925년 행정부를 떠나면서 공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미시시피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다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1927년 4월 미국 남부 미시시피강 유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전해 여름부터 비가 많이 내려서 이미 강물이 상당히 불어난 상태였는데 결국 미시시피주 그린빌 인근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 홍수로 7개 주에서 250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될 만큼 피해가 컸는데요. 이때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재난구호 활동을 지휘한 사람이 허버트 후보였습니다. 켈빈 쿨리지 당시 대통령이 홍수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을 돕는 일을 허버트 후보에게 맡겼는데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인들에게 기부금을 호소하고 수재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뷰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연, 홀로서기 들어보시죠.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얼마씩 내요?
190불씩.
오, 많이 내네. 네. 190불은, 오.
그래가지고, 그러고 시험을 세 번 칠 수밖에 없어요. 아. 세 번 이제 패스를 못하면, 그 다음 또 다시 학교를 다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 시험 공부도 지금 엄청 지금, 어이구.
시험 공부. 안유라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중요한 시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진짜 몇 번 떨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 한 번은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애들이 출하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는 저희들한테 이제 영어도 편안치 않은 데다가
그렇죠.
그런 데다 너무 전문 영어들이 많으니까 그러고 저렇게 막 이제 뭐 회의실에
한 번 시험을 치르는데 200여 달러에 꽤 많은 돈을 내야 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횟수도 3번. 만약 3번 다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학비를 내고 공부해야 재시험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영어도 영어지만 영어로 된 전문 용어를 암기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보니 안유라 씨, 시험 준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유라 씨가 시험 준비를 하는 이곳은
그 뭐냐면 염색 칼라도 그리고 샴푸하고 그런 거 이렇게 들어볼까요?
아 그런 것도 다 배워야 돼요?
그렇죠. 머리 컬러 하는 거 컬러를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해주고 샴푸실 수영은 그냥 이런 그런
아 이런 아 강의 네.
네일도 거기서 하고
아,
이곳은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미용기술 전문학원인데요. 커다란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면 쾌적하고 널찍한 공간에 머리, 피부, 전신 마사지, 손톱, 손질 등 미용 분야별 그리고 이론 강의실, 샴푸실 등 기능별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이 헤어
학원에서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강생들.
Really?
Nice.
이곳에서 유라 씨는 전문 미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는 거랑 그 기계를 하는 거랑 이제 그 이름들이 서로 다르고 그 방법들이 달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느 머리 가르쳐는지 모르겠는데. 가일로 하는 거는 싱글링이라고 그런 게 있고 클리퍼링은 또 기계를 하는 게
클리퍼링.
있고 클리퍼링? 네, 그런 게 하나 나와요.
기계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펌을 하는 방법과 종류가 다르고 도구에 따라 기술 이름도 다르다고 설명하는 유라 씨.
이게 마사지는 뭐예요?
아,
네, 여기서 이제 마사지, 뭐 페이셜 이런 걸 배우고
여기는 이제 뭐가 많네요.
네, 여기는
그래.
네. 아이라시 엑스텐션도 하고
아, 속눈썹.
네, 속눈썹 연장하고 그런
게 전문용어로만 쓰시니까 유라 씨도 페이셜까지 배우셨어요?
부터 페이셜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좀 천천히 오셨거든요.
속눈썹 연장은 천연 동물 모를 사용하는데 사람의 눈썹 위에 붙여주면 한두 달은 긴 속눈썹을 유지할 수 있어 여성들이 선호하는 만큼 유라 씨도 이 기술은 전문가 수준으로 익혀놨습니다. 안유라 씨가 미용 전문가가 될 생각을 하게 된 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입국한 지 3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아닌 서부 유타주에 처음 도착한 안유라 씨.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땅에서 꿈을 찾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미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가요? 그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태국고 수용소를 이제 나눌 때는 되게 막 엄청 기뻤죠. 자유로워서 찾아가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된다 뭐 이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리퓨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케이스워크가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마중 나와서 저를 데리고 이제 이런 모텔 같은 그러니까 일단 집을 못 잡아가지고 모텔에다가 이제 그 임시 먹을 빵이랑 그러고 이제 우유를 갖다 같이 주면서 이제 들어와 있으라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막내였었는데 저는 그날 너무 진짜 기쁘고 막 한이 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쁨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유라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었는데요.
시계도 없고 폰도 없고 저희들 진짜 그때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에다 그냥 홀 떨고도 간 거예요.
유타주에서?
네.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가버리고 내가 이제 데리러 오마 여기 있어라고 저기다 했는데 아, 그날 밤이 얼마나 긴지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에 혼자 있고 이제 문 밖에 어디 어딘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밤을 진짜 뚱눈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내일 날만 밝으면 그 어떤 새로운 일들이 나한테 펼쳐지겠지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갖고 그리고 이제 채널을 맞이했는데 케이스워커가 그날도 안 나온 거예요.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난민들의 재정착을 도와주는 인터내셔널 레스큐 커미티 IRC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 단체는 난민들에게 거주 공간과 식료품, 생활비 그리고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유라 씨는 유라 씨를 담당했던 이 단체의 직원과 연락이 끊겨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틀을 그렇게 있었 것 같아요. 이틀 있다가 이제 제가 더는 참지를 못하고 기억을 이제 되살려가 제가 원래 길에 막지도 못한데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일단 폰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팀오브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너 폰 좀 살 수 있냐고 이제 그랬더니 뭐 소셜 넘버도 있냐 뭐 이러고 물어봤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상황이었어요. 그냥 난 폰이 필요하니까 좀 폰 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딱 봤는데 완전히 이제 그때 그러니까 폰을 사게 해줬던 것 같아요. 폰을 거기서 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제가 왔던 데를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찾아서 지금 캐시워커를 찾아서 가는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낯선 곳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던 30대 탈북 여성. 손전화를 가지고 무조건 한인교회를 검색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아, 죄송한데 지금 미국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가다 길을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아, 되게 상냥하게 하시면서 유학 왔냐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아, 알겠다고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홈리스가 옆에 있었어요.
노숙자와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은 유라 씨는 난생 처음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된 한인교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IRC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느 난민들처럼 영어 학교를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두 달쯤 뒤 난민지원단체의 소개로 유타주의 고급 호텔 식당에서 미국에서의 첫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안유라 씨는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뎠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미국에만 오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홀로 서기란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2021년도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무는 한 해를 바라보며 아쉬움보다는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한 해 동안 라디오 매거진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는 새해에도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멕시코에서 10월 17일에서 20일에 열리기로 했던 야권과의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이 대화는 당초 9월 3일 시작됐으며 이는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가 민주화의 길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두로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불법 금융가 알렉스 사부가 2019년 돈 세탁 혐의로 미국 법에 의해 기소된 데 이어 미국으로 추방되자 자신의 대표단을 협상 테이블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두로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두로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하고 있고 또한 한 개인의 이해관계를 전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추방된 알렉스 사부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10년 이상 됐으며 미국에서는 사법 조치가 마두로와 야권과의 대화 같은 정치적 문제와는 별도 영역에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별도 기자회견에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정권이 체포한 미국계 정유회사 시트고 임원 체포와 마두로의 대화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유회사 시트고 임원 6명이 정치적 전당포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자의적인 구금의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두로 정권이 이들 임원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풀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야권과 협상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이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바라는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길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니콜스 서방구 담당 차관보는 최근 만일 마두로 정권이 국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장래에 관심이 있다면 야권과의 대화 테이블에 있는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용의가 있으면 마두로 정권은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브라이언 니콜스 서방구 차관보는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 정권을 만날 용의가 있다며 만일 양측이 뭔가 진전을 이뤄낸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